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오 지명자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은 매우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세계는 물론 북한에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며 아주 엄청난 고위급 수준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폼페오 지명자의 방북이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후 미북 간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은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원 실장은 또 볼튼 보좌관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오늘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실탄을 사용한 실전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타이완 해협에 인접한 푸젠성 취안저우 앞바다에서 실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것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 훈련을 과장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군 당국은 오늘 훈련이 자정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 외에 구체적인 훈련 내용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부시 가족 대변인인 짐 맥그레스 씨는 성명을 통해 바바라 여사가 텍사스에서 아들과 손자, 손녀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최근 건강 악화로 가족 의료진과 상의한 끝에 추가적인 의학 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부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생전에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시리아 두마에서 화학무기의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 조사단의 현장 접근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유엔 보안팀이 조사단의 현장 접근에 앞서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두마에 들어갔지만 총격 등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한 유엔 선발대는 인도주의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와 총격 소리를 들었고 이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란은 이웃나라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지만 국방에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침략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면서 불법적으로 중동 여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면서 이들로부터 방어하고 침략을 무산시킬 억제력을 군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말하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드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봄. 그런데 봄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인데요. 해가 갈수록 이게 심해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1년 내내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환경보호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데요. 또 지난 한 해 600만여 명이 대기오염에 노출돼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고혈압, 식습관, 흡연 등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나왔다는데요. 보고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와 가장 덜한 국가 간의 수준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가 최근 석탄 사용을 규제하는 등 공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일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2도, 신의주는 7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9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달빛이 비치는 강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가겠다고 노래하는 Moon River. 들어보시죠.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waiting rou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my huckleberry friend.
A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북한 문제와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13%가량 상계관세를 매길 방침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은 이 미국과의 무역 대치를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군요.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 소유 휴양지 마라로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 두 정상과 통역만 참가한 단독 정상회담이 약 55분 동안 진행됐고요. 이어서 주요 당국자들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의가 70여 분 동안 진행됐고 이어서 부부 동반 만찬도 있었는데요. 이 단독회담 뒤에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와 경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매우 중요한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경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 우선 북한 문제부터 살펴보죠.
예, 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놓고 일본이 바라는 것을 주로 전달한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이 두 가지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매우 굳건하며 북한에 대한 의견이 완전 일치했다고 회담 후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한 것으로 설명했고요. 특히 납북 일본인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 북한 관련 사안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경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이날 경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양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이틀째 일정에서 경제와 통상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회담 후에 인터넷 트위터에 이 통상 현안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 내용을 통해서 주요 언론은 이 아베 총리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TPP에 복귀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나는 그 협정이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었는데요. 미국 언론은 이날 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의 TPP 복귀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이 TPP TPP 복귀를 검토하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당국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이 TPP 복귀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지난주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대두됐었는데요. 네. 이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TPP에 부정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경제 참모들이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담당 실무 책임자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같은 날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TPP 재가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TPP에 대해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TPP에 복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TPP 복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TPP는 당초 미국 주도로 추진했던 태평양 주변 12개국의 자유무역 공동체였는데요. 지난해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뒤에 남은 11개 나라만으로 얼마 전에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다자간 무역 협정들이 미국 내 산업과 노동자들의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상으로 미국의 이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1대1 무역 협정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진행될 이 정상회담 둘째 날의 일정에서도 이 미일 자유무역 협정 체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일 FTA 체결 외에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 해결과 또 환율 대책 등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N 머니 등이 내다봤고요. 또 일본의 NHK 방송과 마이니치 신문 등은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등도 오늘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요?
네,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미 상무부가 어제 윌보 로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판재란 건요, 각종 기계나 가전제품 그리고 이것들의 부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을 얇고 널찍하게 저민 산업자재인데요.
네.
앞으로 최종 판정 을 거쳐서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약 113%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를 단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이 덤핑이란 특정 수입품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려서 그 나라의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이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알루미늄 판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 알루미늄 판재를 덤핑 유통해서 미국 알루미늄 업계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미 상무부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상계관세란 이 불법 보조금만큼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높이는 이 보복관세의 일종입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는 연간 약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더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고요?
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휠은 철강을 구체적인 기계 부품으로 가공하기 전 단계의 자재인데요. 지난해 중국산 철강 휠 수입 규모는 3억 8,8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 11일 덤핑 예비 판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단행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는 별개의 조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수입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켰는데요. 이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부 일시 면제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알루미늄 판재뿐 아니라 알루미늄 원자재, 와 과거품 가공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알루미늄 제품과 또 철강 휠뿐 아니라 철강 제품 전체에 관세를 새로 매기는 조치였습니다. 이번 덤핑 조사와 예비 판정은 이와는 별도로 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와 철강 휠에만 해당합니다.
예.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맥시온 휠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낸 이 조사 청원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미 알루미늄 협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미국 알루미늄 업계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앞서 미국산 수수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계 관세에 해당하는 최고 178.6% 반덤핑 보증금을 당장 오늘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동안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수출입 품목을 놓고 무역 제재 조치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의 무역 갈등을 바라보는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떤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돼지고기나 과일, 견과류 같은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게 교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언론의 반응은 이런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는 있는데요. 양국의 무역 긴장이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현지 BOA 기자가 베이징에서 만난 대부분 시민들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데서 제품을 들여와서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아직 미국산 과일이나 견과류 등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죠?
아직 관세 조치가 발효된 것은 아니어서 이 베이징 시내 야시장에서 미국산 과일이나 견과류가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노점상은 미국산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중국산 상품을 사서 팔 수도 있다면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중국산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또 최근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미국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중국 정부가 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미국 농민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두, 이 누런 콩과 검은 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의 농가뿐만 아니라 중국 농민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면 가격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하지만 가격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아카데미사나 아열대 농업연구소의 샤오귀잉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의 사업가들은 똑똑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내리더라도 판매 시장을 찾아야 한다면서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가격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자국의 경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뭐 적지 않다고 하죠.
네. 베이징에서 VOA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의 주민들은 양측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길 바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관세 조치도 실패할 거라는 주장인데요. 베이징의 한 젊은 여성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중국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의 무역 갈등을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 중국 남성은 중국의 국내 산업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은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중국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중국 내 수출업체들의 견해를 묻는 조사도 있었군요.
네, 로이터통신이 중국 최대 광저우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135개 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65%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나라의 당국자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41대 미국 퍼스트 레이디 바버라 부시 여사가 92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주 방위군 파견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을 막는 결정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바버라 부시 여사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자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2살이었는데요. 부시 여사는 그동안 심장과 폐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가족 대변인은 지난 16일 부시 여사가 가족 의료진과 상의 끝에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부시 여사는 흰머리에 온화한 미소, 이웃집 할머니 같은 인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남편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뭐 남편보다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 일도 있었는데요. 예. 부시 여사가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애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여사를 가리켜서 미국 가정의 옹호자였다고 기리며 부시 가족에게 애도를 보냈습니다.
네, 이 부시 집안이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시 가족 사이에서 바버라 여사의 별명이 집행자라고 하던데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집행자라는 것은 그만큼 강인한 여성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장남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슬프지만 어머니의 영혼, 마음이 안정됐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 안정된 상태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어머니 바바라 부시는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였고 또 수백만 명에게 사랑과 사랑을 주고 읽고 쓰는 능력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부시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어렸을 때 숨진 딸을 포함해서 4남 2녀를 뒀었고요. 또 17명의 손자 손녀를 뒀는데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외에도 전 대통령 외에도 이 둘째 아들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2016년에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버라 부시 여사는 미국 역사에서 남편과 아들이 모두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본 유일한 여성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자 대통령,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으로 이 존 애덤스와 존 퀸시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또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에비게일 애덤스 여사는 아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숨졌으니까 이 남편과 아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건 부시 여사가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본 여성의 이 기분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이 바버라 부시 여사가 농담조로 말한 일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d trouble when I was married to the president. And now to see that same fellow that I used to drive around in Little League. 남편이 대통령일 때도 사실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린이 야구 연습에 데려다주고 방 청소 좀 하라고 야단치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라웠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 부부가 또 애정이 깊기로 유명한데요.
네.
미국 대통령 부부들 가운데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45년 1월에 결혼했으니까 올해로 73년이 넘었습니다.
예.
바버라 여사는 고등학교 시절인 16살 때 연말 파티에서 한 살 위인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이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부시 여사가 이 스미스 대학에 다니다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하고 나서 이 부시 대통령과 결혼을 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시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결혼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 바버라 부시 여사가 이웃집 할머니 같은 인상으로 미국인들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가정주부상 때문에 비판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1990년 봄에 미국 동북부의 유명한 여자대학인 웰슬리 대학교 졸업식에 이 바버라 여사가 연사로 초청받았는데요. 당시 학생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네.
바바라 여사는 남편이 성추행한 것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 여성이라면서 그런 여성을 기리는 것은 이 웰슬리에서 교육하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바바라 여사가 졸업식 연설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날 연설이 사실 지금까지 명연설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mewhere out in this audience may even be someone who will one day follow in my footsteps and preside over the White House as the president's spouse, and I wish him well.
네, 청중 속에 언젠가 내 뒤를 밟을 사람이 앉아있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백악관을 돌볼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남성에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암시한 말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는 이 웰슬리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준 그런 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 공교롭게도 이 웰슬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모교이기도 한데요.
네.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016년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죠.
네. 자, 전통적인 가정주부상으로 알려졌지만 이 바버라 여사가 이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하죠.
네. 이 라이더 대학교 마이라 구팅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이 바바라 여사가 항상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도 조언하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틴 교수는 바바라 여사가 미국 정치 생활에 정점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그런 자신의 위치를 좋은 일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She used the White House pulpit or podium.
네, 문맹 퇴치와 에이즈 문제, 군인 가족 지원 등을 위해서 힘썼다는 건데요. 이 온화하게 보이지만 바바라 여사는 무척 강인한 여성이라면서 청취자들이 그런 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 구틴 교수가 당부했습니다.
네.
바바라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 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문맹 퇴치 재단을 세웠었는데요. 이 재단은 지금까지도 이 미국인들의 읽고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부시 여사의 장례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시 부부가 다니던 교회에서 추도식을 거행하고 되고요. 그 뒤에는 텍사스의 이 부시 도서관 부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는 구멍 많은 국경의 안전과 안보를 바라지 않는가 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브라운 주지사가 주 방위군 파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의 높은 범죄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올린 겁니까?
네, 미 국방부와 세관 국경 보호국 CBP가 16일 이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의 군대 배치 조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주 방위군 병력 400명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서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병력 파견에 응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가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
이민 단속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요?
네. 사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군대나 주 방위군은 법 집행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그런 활동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국경에 배치되는 주 방위군 병력이 국경 경비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견이 생긴 건데 캘리포니아가 할 수 없다고 밝힌 업무 어떤 건가요?
네, 카메라 감시 활동과 국경 경비대원 수송 지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 샌디에고와 엘센트로 지역에 237명의 병력을 보내달라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주 방위군을 파견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톰 키건 사령관은 실제로 아무것도 거부한 일이 없다면서 연방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경경비대책도 이 캘리포니아주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해상과 공중경계 등 다른 방법으로 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른 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세 개 주, 텍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는 이미 주 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이들 주는 이 민주당이 이끄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650명, 애리조나 250명, 또 뉴멕시코주가 60명을 우선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4,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한 이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장벽 건설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강화를 위해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제임스 디마야라는 필리핀계 이민자에 관한 소송인데요. 연방대법원이 5-4로 디마야 씨의 추방을 명령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네, 자, 소송의 주인공인 디마야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13살에 미국에 들어온 이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을 따고 20년 넘게 지난 뒤에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빈집 두 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4년형을 받았는데요. 연방정부는 이 사람이 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디마야 씨를 추방하기 원했고요. 이 하급법원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를 뒤집은 겁니까?
네,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디마야 씨가 단순히 절도죄를 저질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법이 규정하는 폭력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포함한 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런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조했는데요. 대법관들은 이 폭력적인 범죄라는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연방 대법원에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 판사들 편에 서서 결정표를 행사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법에 대해서 헌법은 불친절하게 본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모호한 법 조항을 적용해서 추방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서 이 표결 규정까지 바꿨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의회가 이민 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이민자들을 미국 사회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의회가 법의 허점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난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내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Atlantic Star의 Alway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주리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소설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지만 밝고 유쾌하고 꽤 많은 톰이라는 소년과 야 허클베리핀 등 친구들의 모험담을 그린 소설인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1800년대 중반에 쓴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미시시피강 유역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또 당시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이 바로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도시 한니발이라는 곳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한인회 최바울 부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세인트 루이스에서 한 2시간 북서쪽으로 가면 한니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니발이라는 도시가 마크 트웨인의 고향이에요. 생가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자기의 그 도시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설을 톰 소이어의 몸과 허클베리핀 그 집도 있고 그 동굴도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굴이 있어요. 동굴이. 그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대로 거기 그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있어요.
사실 마크 트웨인의 고향이 미주리주긴 하지만 한니발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경험이 훗날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유명한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 박물관 관장인 헨리 스위츠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think the exposure that he had to everything from school to church to slavery to
마크 트웨인이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학교, 교회, 당시 노예들의 생활 등 유년 시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니발을 떠난 후에도 한니발은 트웨인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집은 하얀 울타리의 2층 집인데요. 마크 트웨인의 아버지가 지은 집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집에서 9살부터 18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한니발은 인구 18,000명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지금도 톰과 톰의 친구인 허크를 만나러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해마다 70에서 80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 호텔, 상점 등 이곳의 모든 지역 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활기차게 해주죠.
또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로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락시설을 만든 월트 디즈니도 미주리주와 인연이 깊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주리주 옆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4살 때 가족과 함께 미주리주로 이주해서 이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미주리주에는 이들 말고도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최바울 씨 얘기입니다.
이게 그 미주리의 캔사시티 부근에 인디펜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펜던스라는 도시는 그 유명한 그 해리 트루만의 고향이에요. 트루만 유니버시티라는 데도 있고 그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데 왜냐하면은 미국 동서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철도가 서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쭉 이렇게 그 철도를 만들어 와고 또 동쪽으로는 뉴욕에서 쭉 만들어 와서 중간에 맞는 곳이 인디펜던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다음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그 고향이라는 것이 더 유명하고.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한국과는 인연이 깊은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6.25 한국전 발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이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 인디펜던스에 있는 고향집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한국전 발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올림픽 대회를 치른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이 이곳 미주리에 있다는 것만큼이나 다소 의외다 싶으시죠? 1904년 제3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미주리주 최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열렸는데요. 원래는 바로 이웃주인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개최권을 얻었지만 그해 세계박람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권고로 이 세인트루이스가 미국 최초의 올림픽 대회 유치라는 영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최바울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부회장 얘기입니다.
또 1904년도에 첫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린 곳이에요. 세인트루이스가 초기에는 미국 10대 도시 중 하나였죠. 시카고보다 훨씬 오래됐죠. Diaz down the left field line. Hit is
gone. Three-run homer. Second up.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이 내세우는 큰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프로 명문 야구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인데요. 최범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야구 카디널스. 세인트루이스 하면 본대 카디널스 야구 명문이죠.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다음으로 11번 그 월드 시리즈 챔피언한 아주 야구 명문이죠. 특히 이제 야구 도시 이게 뭐가 카디널스 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만 있으면은 그의 이제 그 부시 스테디움에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컬처, 그 미국인 컬처를 그 세인트루이스를 보려면 그 야구구장에 가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 마시고 그 버드와이저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보는 거.
네, 네. 버드와이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이름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왜 굳이 버드와이저일까 싶으시죠? 그건 바로 이 버드와이저 맥주 공장이 세인트루이스에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맥주 맛이 물도 크게 작용하는 거 아시죠? 미국 최대의 맥주 회사인 앤하우저 부시사의 본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건 미시시피 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네, 버드와이저 바로 부시 시스템하고 버드와이저가 이게 세인트루이스 미시시피 강 다운타운 부근에 있어요. 뭐 한 2마일 정도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미시시피 강이 그 하나의 산업의 젖줄이었죠. 한국의 한강처럼. 이제 옛날에 1800년도, 1700년도에 이제 그 남부 미시시피 그 뉴올리언즈에서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 들어오면 그 노예를 배에 실어서 상을 탁 하고 이 그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때 이 세인트루이스가 그 하나의 중간 허브였죠.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안에 있는 유명한 공원도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그 포레스트 파크 있어요. 그 숲속 공원은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너 시티 파크예요. 예,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 뉴욕 센트럴 파크의 네 배나 큰 이 파크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골프 코스도 있고 그 아트 뮤지엄, 그다음에 그 미주리 히스토리 뮤지엄, 야외 공연 장소도 있고, 그 보트 플레이스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또 우주가 있고, 그 동물. 근데 저 뭐가 저 특징이냐면은 전부 다 풀이에요. 진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낭만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예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통 있는 도시죠. 저도 그런 것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왔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굉장히 그 미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과제, 프로젝트 등 무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속도가 붙을 텐데 항상 시작하는 게 어렵죠? 이럴 때 시작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이 표현을 직역하면 공을 구르게 하다인데요. 일을 일단 시작하다, 착수하다, 추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get 대신에 keep과 함께 쓰면 keep the ball rolling. 시작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제 시작하자.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나 프로젝트 이제 시작해야 돼. 내일 마감이거든.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나는 일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오늘은 get the ball roll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5년 4월 18일 오늘
A scientific giant, Dr. Einstein died at the age of 76.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6살 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어 1916년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의 핵폭탄 개발을 우려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제조를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Is there any way out of this impasse created by man himself? All of us, and particularly those.
하지만 이후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핵폭탄이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로 전락하게 되자 아인슈타인은 1955년 오늘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핵폭탄 제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1946년 4월 18일 오늘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이 26년 만에 공식 해체되고 맙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 연합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불참해 국제연맹은 재구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They were undeterred by the fact that the Americans weren't there. Congress had refused to join.
게다가 국제연맹 가입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러시아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1946년 오늘 해체되고 맙니다.